다시 한번 더 따라합시다. 행복한 가정을 위해 투자하라. 이제 제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 경영 마지막 제목으로 이 주제로 가정에 대한 주제를 삼게 되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가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즐겨 애창하는 노래가 있죠.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예, 이게 작전입니다. 제가 지금 목이 좀 잠겨가지고 노래 잘하는데. Home Sweet Home, 그죠? 즐거운 나의 집. 노래를 만든 분이 존 하워드 페인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아주 미국인들이나 전 세계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죠.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가정의 행복과 아름다움을 노래했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 사람은 한 번도 그렇게 행복한 가정 생활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노년도 불우하게 살다가 길거리에서 객사하고 말았습니다. 그저 행복한 가정을 향한 그리움과 그 동경만을 노래로 표현하다가 살아갔던 불쌍한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을 미리 맛보도록 허락하신 기관이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천국을 맛보고 훈련하는 곳입니다. 또 한 군데가 바로 가정입니다. 특별히 가정은 우리가 천국을 맛보도록 하나님이 설계하고 디자인한 곳입니다. 가정은 일하는 곳이 아닙니다. 가정은 천국을 맛보는, 천국을 느끼기 위한, 서로 사랑하고 또 섬기고 휴식할 수 있는, 안식할 수 있는 곳입니다. 특별히 성도에게 가정과 교회, 이 두 가지는 행복한 인생, 성공적인 인생을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우리 성도는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먼저는 우리의 신앙 공동체, 교회에서의 신앙 경험이 참 중요합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혜롭게 신앙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가정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조금 나하고 맞지 않거나 또 교회가 좀 건강하지 못한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다른 교회로 갈 수도 있잖아요. 옮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가정은 이 가정 마음에 안 든다고 저 가정으로 옮기고, 예, 스카우트 해가지고 우리 가정에 온나, 그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정은 한번 우리가 서로 가족이 되면, 예, 싫든 좋든 한평생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제 아무리 사회에서 뭐 업적을 이루고 사회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인정을 받고 그러더라도 그 사람의 가정이 평안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면 결국 실속 없는 겁니다. 실속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무어라고 하는 사람이 가정의 소중함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찾기 위해 이 세상을 막 방황하다가 마침내 가정 안에서 그 행복과 그 평안을 발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정은 우리들의 궁극적인 사랑과 행복의 원천이 됩니다. 이곳에 대해서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새벽에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중에는 아마도 가정이 없거나 또는 가정이 심각하게 깨어지고 또 아픔을 겪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런 분들은 그냥 마냥 불행하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새로운 가정을 이루셔야 되고, 그것이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의 대안적인 가정으로서의, 여러분에게는 교회가 하나의 대안적인 가정으로서,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교회의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가정 같은 교회가 되어서 그런 가족관계의 아픔이나 상처들을 교회에서 위로받고 치유받고 또 회복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정의 공백을 메꾸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은 교회가 다 제공할 수 없는 그런 평안과 안식과 또 천국의 맛을 보게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토가 참 중요한 거 한번 따라합시다.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가정과 교회는 그래서 서로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좋은 파트너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어로 어떤 사람들에게 편히 쉬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건넬 때에 make yourself at home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에서 지내듯이 그렇게 편안하게 그렇게 지내라 이 뜻입니다. 가정은 이와 같이 평안함 또 안식을 주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집에 갔을 때, 여러분의 가정에 갔을 때 여러분 얼마나 편안하고 또 얼마나 여러분 안식을 맛보게 됩니까? 예? 아무리 고대광실, 아무리 좋은 집에 산다고 하더라도 하우스와 홈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한자어는 집가자의 정은 정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집이 하나의 정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원을 잘 가꿔야지만이 아름다운 화초와 또 열매가 맺히지요. 그러나 이 가정이라고 하는 정원을 방치하고 가꾸지 않으면 잡초가 나고 또 이런저런 그 짐승들이 또 와서 다 그냥 과정을 정원을 다 파헤치고 그래서 결국은 많이 훼손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아름다운 정원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의 에덴 동산으로 우리가 잘 가꿔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신앙 상담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주제로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접하게 되는 상담이 뭘까요? 가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특별히 가정 문제 중에서도 가족 관계에 대한 가정 상담이 제일 많습니다. 드러난 문제만 해도 그렇게 많은데 드러나지 않은 고백되어지지 아니한 성도들의 가정의 문제는 얼마나 더 많을까 추측해봅니다. 몇 달 전에는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제 인터넷 게시판에다 글을 올려주셨는데 주로 이런 부탁이에요. 뭐냐면 목사님 가정에 대한 설교를 좀 많이 해주세요. 사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생활, 가정문제가 참 심각합니다. 그분이 그렇게 스스로 이렇게 좀 가정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 그때 이후로 다짐한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적용할 때 여러 가지 차원으로 적용할 수 있지만 특별히 가정으로, 가족으로 적용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자,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의 모습은 어떠한가? 어떠한가? 지금 여러분이 마음에 결단해야 되는 것은 우리 가정이 그냥 방치되어져서 더 악화 일로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는 극복되고 치유되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행복한 가정은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의 원리대로 하나하나 순종하면 가장 중요한 행복의 터전인 가정이 세워진다 이거예요. 예? 잠언서 17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입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예? 아무리 부요하고 아무리 모두가 잘 되었다더라도 서로 화목하지 못하고 다투는 가정 별 실속 없습니다. 무엇을 위한 가정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성공적인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가정에 대해서 아무리 투자하고 아무리 관심을 기울여도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목적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행복을 맛보기 위해서. 예,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사실은 그것은 엄격하게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 목적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성경을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우리로 하여금 가정을 이루게 하신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가정을 이루신 거예요. 가정은 그냥 가정이 아니라 가정을 이루시게 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 교회적인 목적, 예배적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쭉 가정에 대한 내용들을 읽어보면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존재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특별히 이제 앞으로 가정을 이루기를 꿈꾸고 있는 우리 청년들 명심하세요. 행복한 가정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이 행복에 집착하면 자칫하면 행복해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성도의 가정은. 성도의 가정에 가정을 꾸리는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 더 잘 섬기기 위해서,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자칫하면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난 다음에 오히려 행복이라는 우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거룩이라는 목표를 훼손시키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성도의 참 행복 맛볼 수 없어요. 가정 같은 교회, 또 교회 같은 가정이 된다. 천국과 같은 가정을 이룬다. 천국과 같은 가정을 이루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려야 되겠죠. 하나님이 그 가정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기는 가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목표가 거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행복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이 공식을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족들이 그저 예수를 믿고 교회 나온다고 해서 그 가정이 거룩한 가정이 되었는가? 예. 가족들이 그저 교회 나온다고 우리 가정은 안심해도 되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저 명목상으로 예수 믿는다고 우리는 크리스천이라고, 우리는 교회 다니는 기독교 가정이라고, 이것으로 여러분 너무 안심하면 안 돼요. 적어도 우리 가족들의 영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나아가야 되는가? 순간순간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일상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가족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가족들이 교회를 다니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정에 그토록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는가?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다스림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따로, 내 삶 따로 이분법적인 신앙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가정에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어찌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다스리시고 도우시는 가정이 심각한 역기능과 갈등과 문제가 생겨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잘 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서 믿음 좋다고 큰 소리 치거나 또는 바깥에서 믿음 좋다고 자랑하여도 그 가정이 예수 안에서 행복하고 또 그 가정 안에서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어지지 못한다면 그 신앙은 좋은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의 신앙의 모습, 궁극적으로는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참 중요한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중학생이 자기 어머니를 때려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가끔 이렇게 보면은 이런 폐륜의 사건이 있습니다. 뭐 자기 아버지를 칼로 찔러 죽이고 뭐 부모를 때리고 예. 몇 년 전에 예? 한 중학생 고등학생도 아니고 중학생이 야구 한 명이 들고 자기 어머니를 때려 죽였어요. 어느 날 아들이 공부는 안 하고 야구 한 명을 가지고 공 치는 놀이를 마당에서 하고 있으니까 어머님이 막 화가 많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오래 저주를 퍼붓고 악담을 퍼붓고 막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이 아들이 평소 때도 막 그런 야단을 많이 이렇게 퍼붓는데 인격적인 모욕감을 느낀 것 같아요. 막 격분을 해가지고 그 야구방매를 들고 자기를 향해서 야단치고 욕하는 어머니를 향해서 그냥 때려버린 거예요. 그 때렸는데 그게 잘못 맞아서 그냥 즉사를 해버린 겁니다. 나중에 이 아이가 경찰에 잡혀서 담당 형사에게 신문을 당하는데 형사가 물었습니다. 너 왜 그런 짓을 했느냐? 아이가 뭐라 그랬어요? 저도 모르게 그랬습니다. 자기도 정신이 살짝 나간 거죠. 좀 그걸 참고 그냥 진득하게 했지. 왜 그거를 못 참고 그렇게 폭력을 행사했느냐 그랬더니 엄마가 매일매일 잔소리 한다고. 또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자기가 그 잔소리를 들 때마다 미칠 것 같고 그래서 평소에도 어머니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불끈불끈 솟아났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우발적으로 때리는 사건이지만 그러나 평소 때 그만큼 밉고 죽이고 싶은 마음 충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너무 미워서 평소에 부모를 죽이고 싶도록 그래서 자기는 자살하려고 했던 그런 마음의 충동이 많이 일어났답니다. 청소년 사역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어느 목사님이 강의할 때 제가 들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요, 많은 자녀들, 특별히 청소년 자녀들, 반항심이 많은 청소년 자녀들 중에 보면은 부모가 죽도록 밉게 느껴지는 청소년들이 많답니다. 특히 잔소리하는 부모, 자녀를 열받게 하는 부모. 겉으로 표현을 하고 입으로 자기 실천을 입으로 그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마음속에 부모에 대한 원망과 분노와 또 죽이고 싶은 충동이 억압되어져 있답니다. 생각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여러분 청소년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이 있다면 오늘 집에 가자마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뭡니까? 야구방매인 저 어디 숨겨놓았어요. 잘못하면 여러분 맞아 죽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저희 집에도 야구방매이가 없어요. 부모로서 우리가 깊이 반성해 보아야 돼. 왜 이런 자녀가 부모 때려 죽이고 싶은 자녀가 왜 생겨납니까? 문제 자녀가 생기기 전에 문제 부모가 있는 거예요. 아이의 인격을 잘 다스리고 아이를 바르게 이끌만한 성숙한 리더십의 실력이 부족하니까 그런 괴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분노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자녀를 체벌을 하거나 또 자녀에게 야단을 치더라도 그 아이의 인격에 상처가 가거나 또 훼손이 되도록 모욕감이 느끼도록 화가 나도록 그렇게 아이를 체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 두 번은 모르겠는데 상습적으로 습관적으로 아이를 향하여 악담을 퍼붓고 저주를 퍼붓고 모욕을 주고 그러면 이게요 쌓입니다. 쌓이다가 결국은 터져 나오는 거예요. 부모는 지 잘되라고 사랑으로 하는 소리라고 말할 것 같지만 아이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죽이고 싶도록 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모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사랑도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력을 길러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라고 한다면 가정은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하나님의 의도대 처음 의도하신 대로 세워져야 가정이 재구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가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고 갈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우리가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보세요.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세워진다 그랬어요. 잠언서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지혜와 명철로 누수가 없는 건강한 가정을 우리가 예비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정의 리더가 된 부모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기관이든지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누가 지도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기관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가정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부모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의 가정, 경건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끌어갈 만한 영적인 실력과 탁월한 리더십이 있는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기도만 드립다 하고 행복한 가정 만들어주세요. 그거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정작 가정의 리더 된 부모로서 내가 이 가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가는 그러한 신앙적인 역량과 실력이 있는가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 부모 중에서도 가정의 머리가 되는 사람 누굽니까? 예. 남자들이죠. 아버지, 남편들입니다. 이 남자들, 가정의 가장, 가정의 머리 된 남자들이 똑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남자들이 그저 돈만 벌어다 주면 예? 가정은 아내가 알아서 세워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가정의 머리는 폼으로 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고 다리라고 준 게 아닙니다. 가정의 머리 된 남편은 가정의 행복과 하나님의 뜻대로 이 가정을 세워가기 위한 그러한 리더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실력이 있어야 돼요. 가정을 이끌 만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실력은 뭐냐면 영적인 실력, 믿음의 실력인 거예요. 한국교회, 아니 세계교회를 보세요. 대개 보면은요, 남자들보다 여성들의 믿음이 더 좋습니다. 영적인 일에는 여성들이 더 열심히고 남자들이 처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우리 교회에서 계속 강조하잖아요. 남자들의 사역을 강조하고 남자들의 영적인 리더십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남성 르네상스가 좀 오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 가정들을 관찰하는데 그 가정의 아버지, 남편, 이 남자가 신앙적으로 반듯하게 서고 훈련되어져 있고 역량이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형통의 원리와 비밀을 체득한 사람, 자기 가정 실속 있게 꾸려가더라고요. 뭐 그 가정이 뭐 대재벌이 되고 이런 건 아니라더라도 가정이 딱 신앙 안에서 단합되어 있어요. 이번에도 제가 보니까 몇몇 분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가정의 가장이 혼자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가족들, 자녀들 총동원해가지고 아주 열심을 내는 거예요. 제가 그 평소 때 내는 또 헌금의 기도 제목도 보니까 주님 앞에 형통한 가정 되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도 매번 이렇게 내고 뿐만 아니라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만나오래 식사를 가잖아요. 가족들 다 같이 앉아가지고 식사하면서 하나하나 또 적용하고 심지어 어떤 가정의 가장은 자녀들하고 같이 요절 암성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야 실력이 있구나. 실속이 넘치는구나. 예. 여러분 아마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어떤 가정, 어떤 남자분, 어떤 가장은 어찌할 수 없어 끌려 나오신 분이 있을 겁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아, 내가 좀 잠 좀 자고 내가 피곤해 죽겠는데 왜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나. 그때 부인이 어때요? 내 일생 소원은 봄하영인 기도에 가는 겁니다. 막 그러면서, 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와가지고 막 인상 쓰고 앉아있는 분이 없겠지만,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왕 예수 믿는 그러한 가정이 되었고 이왕 예수 믿는 우리가 사람이 되었다면 가정에 가장된 남성들이요 분발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왜 훈련을 제공하고 또 여러분 이러한 메시지들을 하고 그럽니까? 신앙에는요 분명히 신앙생활 그냥 믿으면 되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공의 공식이 있고 형통의 원칙이 있어요. 이 성경책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주시기 위한 영적인 공식으로 가득 차 있는 책입니다. 수학 공식보다 더 딱 떨어져요. 말씀의 공식과 원칙을 붙잡고 그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면 되게 되어 있어요. 되게 되어 있어. 뭐 어떨 때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어떨 때는 이렇게 떨어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원칙과 공식대로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면 어려움과 역경도 있지만은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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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세요 빨리 되고. 아, 숨 넘어갈 뻔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공식이에요. 불변의 공식이거든요. 하나님이 이 세상과 천하 만물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진리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가정의 가장이 이 진리의 공식, 이 영적인 식을 성도가 형통할 수 있는 인생의 원칙과 원리를 바로 딱 꿰뚫어야 돼요. 그리고 이걸 딱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적용하면 그 인생이 복된 거예요. 뭐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실 거면 안 주실까 이런 걱정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니까. 그런데 부모, 자녀들뿐만 아니라 특별히 그 가정에 가장된 남편들이 영적인 실력이 형편없어요. 그냥 교회 겨우겨우 나가는 정도 끌려다니는 하나님과의 동행이 무엇인지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 말씀에 대한 지식이 무엇인지 성경 말씀이 어떻게 움직여져 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지금 세상 속에서 어떻게 지금 움직여 나가고 있는지 아무런 감각이 없고 아무런 생각이 없고 그렇다면 여러분 무늬만 예수 믿는 것일 수도 있어요. 실력이 없는 지도자일 수 있다 이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먼저 부모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분발해야 돼요. 실력을 갖춰야 돼요. 특히 우리 남자분들 실력을 갖춰야 돼요. 여러분 아이고 내가 세상 살기도 피곤하고 돈 벌기도 바빠 죽겠는데 나한테 그런 짐을 지우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건 돈 버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만도요 잘 관찰해 보세요. 잘 관찰해 보면 실속이 뚝뚝 떨어지는 실력 있는 가장들, 실력 있는 부모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실명을 언급하지는 않겠어요. 그러나 정말 그런 모델을 좀 소개받기를 원하면 저한테 조용히 찾아오세요. 제가 가서 좀 배우라고 이야기할 테니까. 제 눈에도 쑥 하고 들어오는 실력 있는 부모, 실력 있는 가정, 실력 있는 가장이 많이 있어요. 제가 보면서도 참 본받고 싶고 참 실속이 있구나, 참 귀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가정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 제 마음에 기대감이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저 다 성공하기를 원하고 행복한 가정 이루기를 원하고 그거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정작 투자를 안 하잖아요. 정작 성도의 형통과 행복의 공식대로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고 에너지를 쏟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 같습니까? 세계미래학회가 예언하기를 21세기에는 결혼이 하나의 상거래처럼 거래적 개념으로 바뀐답니다. 거래.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신령한 그러한 제도가 아니라 하나의 거래입니다. 거래. 그리고 이혼이라는 것도요. 어떤 의미에서 잘못된 선택을 바로잡는 하나의 긍정적인 사회현상일 뿐이랍니다. 앞으로 그렇게 바뀌어간답니다. 더 이혼이 만연할 거예요. 그 세상의 유행입니다. 그게. 또한 새로운 가족 형태가 등장하게 될 것인데 계약결혼, 살아보고 나서 괜찮으면 계속 살자. 괜찮지 않으면 1년 뒤에 살아보고 나서 계약서를 딱 쓰는 거예요. 1년 뒤에 살아보고 나서 마음에 안 들면 예, 우리 끝내자. 마음에 들면 그때 결혼하자. 계약결혼, 동거결혼. 이거는 결혼식은 안 해요. 귀찮게. 애기도 안 가져요. 그냥 동거만 하자. 또 미혼 여성, 결혼 안 한 여성이 애를 입양해가지고 키우는 가정도 생깁니다. 아이는 하나 장만해야 되겠고, 예? 애완동물처럼, 예? 미혼 여성이, 실력이 있는, 경제력이 있는 미혼 여성이 애만 입양해가지고 키우는 가정이 생길 거예요. 또 결손 가정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동성애 가정, 남자와 남자가 결혼해가지고 살게 되는 가정,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닐 겁니다. 우리 한국에도 곧 수입됩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동성애 문제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온다니까요, 여러분. 그 다음에 사이버 부부, 사이버 가정. 별 희한한 가정들이 다 와요. 심지어 여러분, 얼마 전에 세계 뉴스에 보니까, 예? 여성이었는데 남자로 성전환해가지고 성전환 수술을 받고 다른 여성과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을 했는데 그 사람이 그 남자로 성전환한 사람이 인공수중을 통해서 아기를 갖게 됐어요. 겉모습은 남자예요. 수염도 막 나있고 근육도 막 불룩불룩한데 배가 불러있는 거예요. 이제 곧 아기 낳는답니다. 참 희한한 시대가 됐어요. 희한한 시대가 됐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최초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거룩의 가정, 하나님이 뜻하신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그러한 본연적인 가정의 모습과는 많이 동떨어져 있습니다. 예외 없이 세계 문명을 살펴보면은 가정이 파탄나고 가정이 결단나면은 그 문명은 망한다 그랬습니다. 왜 종말이 올까요?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 하나의 징조는 가정이 형편없이 깨어지고 붕괴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은 성도의 가정 안에도 막 이 물결이 노도처럼 흘러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그저 뭐 적당하게 살면 되지.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 작년도부터 죄송합니다. 이런 주제를 언급해서 우리 교회 안에만 이혼 상담이 급증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혼한 분들도 있고요. 이혼한 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혼한 것은 얼마나 상처되고 아파서 이혼했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사실은 이혼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에요. 네? 이혼한 분들은 또 그 아픔을 딛고 또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을 받아서 믿음으로 전진해야 되겠죠. 가뜩이나 이혼한 것도 괴로운데 정죄받아서는 안 되겠죠. 이제 그냥 잘못은 잘못이고 주님의 긍휼을 받고 이제 또 믿음으로 전진해야 되겠지만은 여러분 세상의 풍조가 교회 안에도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크리스천 가정, 크리스천 부부들도 더 이상 인내하고 참아내고 용서하고 원수 사랑하고 이런 가치와는 무관하게 그냥 수틀리면 막 이혼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혼하지 마세요. 생각보다 아픕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대가 지불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거기다 자녀를 둔 가정의 이혼이라 그러면 더 심각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왜 그렇게 못할 짓을 합니까? 오늘 특별히 이 새벽에 나온 청년들, 아마 청년들이 기도하는 여러 가지 제목 중에 두 가지 제목 중에 하나가 결혼입니다. 하나는 인생의 진로 문제, 직장의 문제일 거고. 아마 좋은 파트너를 만나서 오늘 이 새벽에도 눈이 맞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 눈이 많이 맞아야 돼요. 예. 적어도 새벽 기도 나오는 형제 자매라 그러면 절반은 막 믿고 가세요. 예.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청년들 결혼을 놓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복된 가정을 꿈꿀 줄 압니다. 그래서 빨리 그저 그냥 이상형의 백마탄 왕자 또 뭐 공주 나타나가지고 빨리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조급한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청년들 명심하세요. 여러분이 정말 복된 가정, 거룩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실력으로 어느 정도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행복하고 원만한 가정을 이끌어 나갈 만큼의 신앙 인격의 실력과 신앙적인 실력과 또 결혼의 의미에 대해서 충분히 학습되어지고 준비되어져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아무런 준비 없이 아무런 대책 없이 그저 이성적인 감정에 끌려가지고 그냥 덜컥 결혼해요. 분명히 볼 때에도 제3자가 볼 때에도 뭔가 좀 안 맞는데 싶은데도 우선 뭐 좋은 감정 그게 이끌려가지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일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행복하고 실속 있는 가정을 꾸려가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형통의 원리대로 행복한 가정이 무엇인가, 가정을 이루는 목적이 무엇인가, 또 가정을 어떻게 세워가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 관련된 여러분 준비를 하나하나 해야 되는 거예요. 데이트 중에 있는 사람들은 대화를 많이 하세요. 결혼하고 나 싸우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많이 싸워야 됩니다. 많이 싸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싸워야 되느냐 하면 그때 서로의 의견 충돌이나 이런 것들을 다 봐야 돼요. 그래서 싸워가지고 안 맞으면요, 결혼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러나 그러면서 서로의 스타일과 서로의 모습들에 실망도 해보고 그러면서 점점 원만한 가정을 꾸려갈 수 있는 준비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적인 준비와 하나님의 도우심 없는 결혼 아예 생각도 마세요. 제가 주례할 때마다 지금 결혼하겠다고 제 앞에 서 있는 신랑 신부한테 제가 뭐라고 합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다시 생각해봐. 이 말을 농담처럼 제가 진짜 합니다. 얼마나 큰 모험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청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만이라도 행복하고 경건한 거룩한 가정 이루게 되면 세상이 바뀝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당면에 살아갈 이 시대가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행복한 가정,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가정을 호락호락 만들게 내어주지 않아요. 이건 사탄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러므로 무장되고 기도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투자와 노력 없이 이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 중에서 정말 경건하고 거룩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믿음의 선배들을 잘 벤치마킹하세요. 그런 분들을 가까이 하고 또 가정을 어떻게 꾸려가는지 이런 것들을 좀 탐방도 하고 학습도 좀 하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실력을 길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기관을 통해가지고 객관적인 제3자의 기관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가정에 대한 가정 행복지수, 가정 만족지수를 측정해보라 그러면 점수가 몇 점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생각보다 그래 높지 않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무늬만 가정이고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 새벽에 나와서 울부짖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요. 이미 행복하고 평안한 가정 가운데 들어간 분들은 내 몰라라 하지 말고 그런 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그런 고통과 문제 가운데 있는 분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다스려주시고 통치해달라고 주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가정을 믿음 위에 세워야 될 것이고 또 앞으로 미래의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는 우리 청년들 지금부터 미리미리 준비하고 투자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 이룰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한 지혜와 명철과 신앙의 실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새롭게 가정을 꾸리기를 원하는 우리 청년들은 미래에 일어날 미래에 허락하실 가정을 위해서 지금부터 투자하고 준비하겠다고 기도하시고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장년 성도님들은 하나님 이 가정을 아름답게 가꾸어 갈 수 있도록 특별히 가정에 가장된 남자들 아버지 남편들이 하나님 그동안 정말 제대로 준비되고 영적인 리더십을 갖추지 못했다면 이제라도 주님 훈련받고 하나님의 형통의 원리대로 가정을 이끌고 나가겠다고 기도하시고 또 이미 우리 가정에 많은 문제점과 어려움들이 있다면 하나님 도우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달라고 각자의 필요를 따라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